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음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테면 우리 앞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또 저기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구브로에 갔을 때 바 예수라 하는 그 서기오 바울을 방해하던 그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아주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보면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은 아주 큰 수치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이를테면 구슬을 하는데 무당이 여기 무슨 기독교인이 있는가 보다 굿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네 주머니에 있는 담배값이나 담배감이나 내버리고 기도해라 뭐 귀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여하튼 뭐 그런 이야기들 예전에 꽤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귀신이 요즘도 많이 역사하겠지만 아마 자기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요즘은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 귀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귀신이 다 똑같지 않고 귀신이 내가 귀신입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어느 누구도 못 알아볼 때 귀신은 당신은 누군지 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귀신이 하는 이유가 또 우리 앞서 16장에서 빌립보에 사역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에 쫓아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거는 귀신의 능력이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도 가짜를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귀신도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거를 알아보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앞에 있었는데 뭐 절반을 가져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다만 절반을 가져오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믿음을 흉내만 내게 되면 항상 스스로 무너지고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때 얼마나 창피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먼저 오늘 8절을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을 해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보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언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지만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온갖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나라, 권세, 이거는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적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적을 제압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제압하시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제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혹은 어떤 거대한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자기 십자 자기 보혈로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사랑과 긍휼로 영혼을 품어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거대한 권능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보통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손수건이 있는데 손수건 가지고 가면 흉내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지금 죽었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분 자기 손수건 또 뭐 자기가 안수한 물, 그거는 뭐 그분이 처음이 아니고 박태선 이런 분도 늘 그렇게 하셨고, 뭐 그래 자기 사진 이런 걸 가져가서 집에 붙여놓으면 집에 뭐 무슨 악귀가 달라들지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짊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인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뭔가 거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손수건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연약함을 짊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배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많은 능력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져요. 이재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손수건이 아니고 십자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손수건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를테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말귀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떤 지역에서는 병도 고치지만 어떤 지역에는 두드려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어디서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은혜의 역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상관없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도 다 뭔가 자기가 높임을 받고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큰 소리치고 호령하고 제자들도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시고 예수님 당신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성령님은 스스로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 짊어질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위하여 희생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과 연합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원하는 거죠. 병은 고치고 싶고 뭐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이러니까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귀신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시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이거나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게 되니까 아,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죄는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죄악의 종로로 타며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값, 금값이라는 거는 다르거든요. 요즘은 금 한 돈에 얼마씩 합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여튼 예전에 우리 아이들 돌 반지 사주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한 5만 원, 6만 원에 산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50만 원씩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상간에 이게 뭐 값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은 5만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 이거 제대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될 거, 5억 원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술책 또 뭐 종교적 부적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천 원짜리 부적도 있고 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이 인터넷에는 천만 원짜리 뭐 떠나간 애인 돌아오게 하는 부적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적은 천만 원, 1억짜리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부적 천 원짜리도 있고요. 진짜 1억짜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 부치기 나름이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술이라는 거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종교적 수단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수단을 이용했던, 그 집에 감추어 주었던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불사르고 나니까 은오만이나 되었다고.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거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중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믿음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